제38장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세 번째, 주님이 죄인의 친구이심에 근거하여. 시간, 1948년 8월 25일. 장소, 고령.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진리가 아닌 다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임.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약 가운데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 유전의 영향을 받아 많은 진리를 사용하여 철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즉시 구원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많은 진리를 알게 한 후에 구원받도록 지연시킵니다. 또 한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죄인들 역시 그들의 결정을 연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고 성경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난 후에라야 결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복음에 대해 분명치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구원을 연기시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체험이 있고 연구를 했다면 무릇 사람이 많은 진리를 얻지 못했어도 단지 단순하게 마음에서 주님을 한번 만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서 그의 상태는 상세한 진리를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욱 강함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어야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상당히 많은 진리를 알고서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조금 아는 것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진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적은 진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헤아려야 합니다. 여하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진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 함.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과연 내가 성경 진리를 얼마나 알고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뢰들을 보고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신뢰들을 연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지 두세 마디의 복음 진리를 듣고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많은 구원의 말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한 권의 노트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구절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장편의 문장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한두 마디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주님을 한번 만짐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연구한 후에 복음을 전해본다면 당신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별로 다르지 않으며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일의 유형은 대개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유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유의 사람들은 저러한 말을 들을 때 대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전형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구절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당신이 동일한 유의 사람을 볼 때 즉시 동일한 구절로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 시간을 들여 고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이심. 친구는 정규적인 관계 이외의 관계임. 성경에서 한 구절은 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바로 정규적인 관계 이외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적인 관계 이외의 관계, 지위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형제, 아버지와 아들 등은 다 정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러한 정규적인 관계 외에 또 다른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무런 정규적인 관계가 없고 양쪽이 정규적인 지위를 떠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정규적인 관계로 볼 때는 부자지간이지만 그 외에 친구의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이 지위를 말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규적인 관계에서는 주인과 과원으로서 지위로 볼 때 그들에게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지만 그들은 또한 정규적인 관계에 의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구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다 정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기꺼이 이러한 정규 관계 외에 우리와 친구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한쪽에 제쳐두시고 아브라함도 그의 사람이라는 지위를 한쪽에 제쳐두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주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정규적인 관계입니다. 이 정규적인 관계에는 정규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죄인은 반드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정규적인 관계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구절의 기묘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구주와 죄인이라는 정규적인 관계 이외에 죄인과 친구의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이 구원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친구 관계에 따라 먼저 그분과 당신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하고 상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죄인은 정규적인 구원의 절차, 즉 회개, 자백, 믿음, 영접, 침례 등을 거치지 않고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죄인은 반드시 이러한 절차들을 이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또한 죄인의 친구이므로 우리가 친구 관계에 따라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비록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친구 관계로서 구주 앞에 올 수 있으며 와서 그분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 원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 어떤 관원이 영생을 얻기 원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원은 모든 것을 팔 수 없음을 인하여 근심하며 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팔라고 한 것은 바로 정규적인 관계에서의 정식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주님께 친구 관계로 그분 앞에 와서 그분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그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친구 관계로서 주님과 상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다만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관계에는 조건이 없음. 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담대하게 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죄인이 정식 절차를 밟아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친구 관계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복을 요구했는데 아들이 순복할 수 없다면 아버지와의 정규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적인 부자관계 외에 자녀는 친구 관계로서 아버지에게 내가 순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친구 관계에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순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친구 관계는 정규적인 관계에서의 부족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죄인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조건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주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 복음의 첫걸음이며 죄인이 주님을 구주로 삼는 것은 복음의 성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규적인 관계로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신앙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기꺼이 오고자 하면 올 수 있습니다. 정규적인 관계에 따르면 사람이 구주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죄인의 친구이신 주님 앞에 왔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죄인의 친구이심에 근거하여 전할 수 있다면 즉시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인을 주님 앞으로 밀어보낸다면 그들로 뭔가를 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음. 우리는 주님 자신이 죄인에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관념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으며 주님 앞으로 인도될 수 없는 죄인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이는 주님이 바로 죄인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죄인의 친구이심을 알았다면 복음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며 복음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깊은 확신이 있어야 하며 자신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